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민주당 해킹 의혹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이후 해킹은 계속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관된 정보 평가를 근거로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대한 해킹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며 앞으로 사이버 공격을 통한 그 같은 개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동부 알레포에서 민간인 철수가 중단된 것이 누구 책임인지 엇갈리는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인들이 언제 다시 알레포를 떠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알레포의 공포를 비난하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16일 알레포 일부에서 폭발음과 총격음이 들린 후 철수를 중단했고 정부군과 반군은 서로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군이 철수에 이용된 고속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가운데 시리아 정부는 알레포 반군 장악지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태운 버스와 트럭들에게 되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알레포 평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터키는 철수 중단이 잠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여성과 어린이 모두 반군 장악지역을 떠났다며 철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6일 알레포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16일에도 회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터키 중부지방에서 버스 옆에서 차량 폭탄이 폭발해 적어도 군인 13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다쳤다고 군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민간인 사상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이세리주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로 휴가 중인 군인과 민간인들을 태운 버스가 파손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대학교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 이스탄불의 축구 경기장 밖에서 연쇄 폭탄 공격으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터키의 불법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의 한 분파가 이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17일 미군의 필리핀 방문을 허용하는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의 해외 원조가 중단될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 원조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은 필리핀에 대한 원조를 취소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 기구는 법치와 시민 자유를 둘러싼 우려로 추가 검토 대상이 된 필리핀에 대한 원조 갱신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이 미국 돈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미국은 방문군 지휘협정의 폐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르 지역에서 17일 정부를 위해 일하는 여성 5명 등 6명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숨진 여성들은 무장교환의 공격을 받을 당시 칸다하르 공항으로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탑승한 승합차의 운전자도 사망했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한 미국인 여성이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 트위터에 60대 미국인 할머니의 생애 첫 비행기 여행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이 흥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생중계하듯 전했는데요. 이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에게도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가끔씩 기체가 흔들 때는 신경이 좀 쓰이는데요. 뭐 생애 첫 번째 비행기를 경험을 하는 할머니는 오죽했을까 싶긴 합니다. 먼저 이 할머니가요. 비행기가 뜰 때 상당히 겁을 먹어서 여성이 할머니의 손까지 잡아들였다고 하고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 때에는 아, 구름이 물 위에 뜬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서 기체가 흔들렸을 때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또 환호했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멀리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사랑하는 딸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깜짝 방문을 계획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연말이라서 가족이 모이는 때인데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또 우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수첩 취재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들어봅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이 할머니의 비행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 가수의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Fly Me to the Moon. 나를 달로 날아가게 해줘요 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딸에게 날아가게 해줘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좀 골라봤는데요. 이 노래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미국의 재즈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미국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프로젝트가 출범했을 때 이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폴로 10호가 달 궤도에 들어섰을 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우주선에서 우주 공간에서 이 노래가 흘렀습니다. 달로 날아가게 해줘요. Fly me to the moon 들어보시죠.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Song,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I love you.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원더우먼. 원더우먼, 놀라운 여자, 멋진 여자라는 뜻의 이 단어는요, 미국의 만화 영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머리에 왕관 모양의 금띠를 두르고 수영복 차림 같은 특수 의상에 가죽 장화 신고 있는 큰 키에 늘씬한 몸매를 한 백인 여성의 모습을 한 초능력자입니다. 아름답고 지혜롭고 힘도 세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격투 실력은 기본입니다. 원래는 1941년에 미국 만화책에 처음 등장했고요. 1975년부터 79년까지 미국의 ABC와 CBS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방영됐고요. 한국에서도 성우들이 한국말로 녹음을 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됐었습니다. 원더우먼의 최신판 영화도 내년에 등장하는데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가상인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원더우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원더우먼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국제연합 UN의 홍보활동 캠페인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신장 캠페인 활용의 목적으로 UN 여권신장 명예대사로 임명된 원더우먼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유는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모습을 한 원더우먼이 남녀 평등을 대변할 인물이 아니라는 시위자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4만 5천 명 이상이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원더우먼의 UN 명예대사 임명을 재고해달라면서 인터넷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는데요. 청원자들은 원작자는 원더우먼을 남녀 평등 메시지를 전해줄 강인하고 독립적인 투사로 그렸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몸매를 한 백인 여성으로 몸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원더우먼이 만약 그런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혹은 백인 여성이 아니었다면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차기 명예대사는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UFC. UFC는 1993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종합 격투 시합입니다.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의 영어 앞머리 글자를 따서 UFC라고 부르는데요. 세계 2대 2종 종합 격투기로 꼽힙니다. 이 경기는 상대를 조르고 누르면서 싸우는데요. 장갑을 끼고 맨발로 싸웁니다. 사실 이 격투기가 생겼을 당시에 장갑도 없이 정신없이 싸우는 바람에 선수들의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 사례들이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경기 규칙이 엄격해져서 박치기, 물기, 머리카락 잡기, 머리 가격, 목과 기관지 공격, 할퀴기, 꼬집기, 모욕적인 말, 척추 가격 이런 것들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체급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덩치가 큰 선수와 마른 선수가 싸울 수는 없겠죠. 어쨌거나 이번 주에 미국의 UFC 경기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남자 경기와 여자 경기에서 각각 화제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UFC가 여자부 경기 인기에 힘입어서 이 패더급 65.8kg급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까지 UFC 여자부에는 체급이 52.2kg 그리고 61.2kg 둘 뿐이었기 때문에 신장이 170cm가 넘는 여자 선수는 체중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꾸준히 체급 신설을 건의했고 이번에 새로운 체급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과 한국 선수가 그야말로 명승부를 펼친 것이 화제였습니다. 한국의 최두호 선수와 미국의 스완슨 선수가 이 패더급 경기를 치렀고요. 심판 전원일치 미국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는데요. 두 선수 모두 투혼의 경기를 펼친 나머지 얼굴은 피범벅이 된 상태로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은 이건 Fight of the Night가 아니라 Fight of the Year였다고 말할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승부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훌륭한 경기였다는 말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던지 두 선수 모두 몸 상태가 다른 경기를 치를 수 있을 때까지 6개월 동안 회복기를 가지라는 경기에 나오지 말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2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방해하는 정책을 양보할 용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친지를 둔 재미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미 연방의회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29일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에 11일 만에 미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인데요. 찰스 랭글 하원의원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13일자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자 추궁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주관한 일본 정부의 가토 납치 문제 담당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인권 문제의 해결에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최종 책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져야 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중간급 관리들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도 우려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4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두 달 가까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행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불확실한 대북 정책과 한국 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결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역량 강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이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기자 수첩 열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북한 도발이 거의 두 달째 잠잠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기사 내용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자, 두 차례 핵실험, 스무 차례가 넘게 탄도미사일을 쐈던 북한이 요즘 잠잠합니다. 자, 왜 그럴까 궁금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함지아 기자가 물었는데요.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취재를 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53일째 잠잠하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는데 14일 나온 기사니까 이제 주말이 됐고 뭐 한 3, 4일이 더 지난 거잖아요.
네.
뭐 거의 두 달째 잠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원래 하지 않는 게 맞는데요.
네.
자, 올해 들어서 워낙 도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웬일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지금 BOA에서 취재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지난 1년간 뭐 굉장히 자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핵실험도 두 번이나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도발이 굉장히 잦았는데
네.
최근 좀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도발이 없다 보면 바로 피부로 좀 느끼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요즘 왜 이렇게 없지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바쁜 사람들이 대북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더 피부로 느낀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도발이 없어서 한 이게 며칠이나 될까
네.
좀 계산도 해보고 싶었고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한 배경을 좀 어떻게 보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간의 도발 행위 잠깐 좀 정리해볼까요?
예,
기사에도 우선, 좀 나와 있던데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 가장 뭐 첫 번째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1월 4차 핵실험이었죠.
네.
4차 핵실험 그리고 가장 마지막 도발이 그 10월 한 20일 경에 무수단 미사일 실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미사일을 14번 정도, 13번 정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탄도 미사일만을 기준으로 날짜를 좀 계산해 보니까
네.
3월부터 10월 사이에 한 224일 동안 평균 16일에 한 번 꼴로 발사를 했더라고요.
네.
뭐 종류는 다양합니다. 탄도 중거리, 단거리, 그다음에 뭐 탄도 미사일로
네.
예,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렇게 뭐 거의 보름에 한 번 꼴로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왜 요즘엔 이렇게 조용할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네.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나요? 한 5명쯤 기사에 나와 있던데요.
네, 엄밀히 따지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그 이달 초에 개최된 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취재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은 좀 누락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좀 분석한 게 있어서
네.
그거를 다시 조금 이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시점을 좀 달리해서 다시 구성을 한 거군요.
예, 그 당시에는 전문가가 그 북한 전문가가 한 20명 넘게 나왔었는데요.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다 보니까
네.
또 다양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네.
네. 뭐 취재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자, 심층 취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 미국의 정치 상황 또 다른 뭐 이유들도 잠깐 나와 있던데요.
네, 우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니까
네.
크게 세 개의 단어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최순실,
아.
네, 두 번째 트럼프, 그리고 세 번째가 군사적 목적.
최순실, 트럼프,
네.
군사적 목적. 이거는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겠네요.
예. 그래서 네. 우선 최순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국정 개입 사건이죠.
네.
지금 한국이 그 박근혜 정부 퇴진 시위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괜히 도발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북한이 그 지난 몇 년간 박근혜 정권과 굉장히 그 대립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네.
지금 어차피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에서
네.
굳이 도발에 나설 필요는 없다. 이런 계산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첫 번째 부류였습니다.
아, 그런데 또 얼핏 생각하면은 이런 혼란을 타서 도발을 하면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더 국민들이 단합할 정부와 단합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제하고 있다. 네. 이게 전문가들의 뭐 첫 번째 부류의 전문가들의 생각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11월 초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트럼프 당선인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도발에 나섰다가 북한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가해진 이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은 없었나요?
네, 우선은 당장은 그런 분석은 없었는데요.
네.
우선 아무래도 그 유엔 제재보다도 우선 북한의 심리적 그 압박이 될 만한 게 우선 미국의 정책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정책의 불확실성 이 훨씬 더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왔는데 그 최선희 그 미주 국장이죠.
네.
예. 그 최선희 미주 국장이 미국 전문가들과 만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북미 관계를 미북 관계를 해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 그거는 우선은 뭐 유엔 그 제재와는 좀 별개로 우선 이게 훨씬 더 좀 크게 다가가지 않나. 이 북한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발을 할 거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들어서서 어떤 정책을 펼치던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도발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이 북한 정권의 본질 자체가 도발이기 때문에
네.
도발은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한다 이런 의견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다만 뭐 기념일을 맞아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다. 이게 이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시기를 좀 한번 점쳐본다면은요.
예, 출범을 전후해서.
전후해서.
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전후해서라는 표현을 아마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은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장이
네.
트럼프 당선 취임 첫 6개월 안에 도발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했고요. 빅터 차 한국 석좌도
네.
사실 한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직후 아마 도발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치 상황보다는 미국 상황에 더 무게가 실린 거네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를 분류를 했잖아요.
예, 군사적 네. 목적, 예, 북한의 군사적 목적인데요.
네.
사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좀 경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누구죠?
우선 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인데요.
네.
이 차관보가 하는 얘기는 북한의 도발이 정치적 계산이 아니고 단순히 그 시험 프로그램, 군사적 시험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실험이나 이런 핵 능력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지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이게 뭐 어떤 시기를 맞춰서 그 미사일을 발사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이게 너무 명백한 군사적 그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은 외부 상황과는 별로 무관하게 자기네들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힐 전 차관보가 얘기하는 시간표는
네.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개발하는 게 북한의 최종 목표다. 우리가 얘기하는 미사일입니다.
네.
탄도 미사일이죠. 그래서 네. 핵무기를 실어서 그거를 운반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발사할 수 있는 그 미사일 체계를 지금 계속 시험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정치 상황이라든지 미국 정치 상황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우리 그 서울지국에서 쓴 기사였는데요.
네.
비슷한 그 코멘트를 한 한국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 코멘트도 제가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네.
한국의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 김 책임 연구위원은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그 대화할지 모르니까 당분간 그 지켜본 뒤 마음에 안 들면 도발하고 뭐 그렇게 전망하는 게 많지만 본인 생각은 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뭐 트럼프 당선인의 그 뭐 취임 여부나 뭐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또 한국 정치 상황도 관계없이 이 목표를 향해서만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랑 상관없이 자기는 시간표에 맞춰서 간다는 거니까 시대착오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김성배 책임연구위원이 보는 그 시간표를 한번
아무래도 이 연구위원은 그 핵실험에 조금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근데 핵실험이 여태까지는 그 1월 6일도 그랬고 네. 9월 9일도 그랬고 북한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날짜에 좀 근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는 1월이나
네.
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생일이 1월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 부자의 생일인 광명절이나 태양절 이때가 2월하고 4월인데요.
네.
이때쯤 도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두 달 가까이 잠잠한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고 가죠. 미국 여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at Face, 그 얼굴 들어보시죠.
My fingers gently trace that face, that face, that face. Oh, what a face, that face. It lights up a room, intoxicates like heavy perfume. No painter or photographer could catch it. No rainbow or no sunset ever match it. Beneath the moon, the stars are under the sun, asleep or awake. It's second to none. What view completes my univers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at face, that face, that face, oh, that face, that face, that face, oh, that.
네, 노래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북한 관련 도서전이 처음 열렸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총 230여 권의 책을 일반에 소개했는데요.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국교육원에서 지난 7일부터 탈북민 국제도서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민간단체인 통일도서전협회 미주지회 주최로 사흘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11회째지만 미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세계인권의 날인 지난 11일 전후에 열린 이 전시회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을 통해 북한을 바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시회를 주최한 통일도서전협회 미주지회 조보얼 회장은 VOA의 도서를 통한 북한 인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돼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억한 금액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 아니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은 한번 기록 남겨내면 그 영원히 기록을 했어요. 문서로서 남겨서 영원히 그 틀리지 않고 변형이 없이 보존될 수 있고요.
조 회장은 탈북자들이 직접 쓴 책이 북한 인권 활동에 매우 힘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서 없이 증언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살아온 삶을 책으로 써서 책을 쓴다는 얘기 초고를 쓰고 그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 출판사에서 원고를 다 검토하고 이게 뭔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을 다시 또 물어보고 이렇게 다 해서 완전히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올바른 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책으로서 이제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증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도서들을 수집해가지고 전시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국제도서 전시회는 지난 2007년 한국에서 처음 열려 133권을 소개했고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책은 총 240여 권으로 이 중 150여 권은 탈북자들이 집필했습니다. 조 회장은 시효인간이란 제목의 책이 통일도서전협회가 보유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965년에 출간된 이 책은 북한에서 간첩으로 난파된 뒤 자수해 남한에서 살았던 김용규 씨가 집필했습니다. 조 회장은 1960년대부터 통틀어 2000년대에 나온 책이 가장 많다며 남한의 탈북자들이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입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1960년대 이후 대표적인 북한 서적으로는 1980년대 가족과 함께 귀순한 김만철 씨의 책 아 따뜻한 남쪽 나라로 그리고 90년대 책으로는 귀순 용사 김용 씨가 집필한 빨래하는 남자 등이 전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쓴 북한 관련 책으로는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의 김정일의 요리사, 독일인 의사로 방북기를 쓴 노어베르 폴러첸의 미친 곳에서 쓴 일기,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 기자 바바라 데믹의 세상에 부럼 없어라 등이 있습니다. 조 회장은 영어책을 제외한 나머지 책을 모두 읽었다면서 탈북자들이 쓴 책의 공통점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사는 사람 가진 대부분 제정신이 아니었고 북한 그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하게 세뇌돼가지고 북한에 사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와서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배우고 나서 이제 아 우리가 살아온 북한이라는 나라가 참 이제 이상한 나라였고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나라였다는 걸 이제 깨닫는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동 자유가 없고 거주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행 자유라든가 거주 자유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지방에서 자기가 살던 그 마을을 자기가 본 것밖에 더 말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곳 다른 데 가본 적도 없고 다른 지방에 가서 살아온 것도 여행한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만 체험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공통적이지만 사는 지역과 성분에 따라 내용이 매우 다르다는 말입니다. 조 회장은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북한 관련 책을 고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황만유 씨가 쓴 이제 반역자의 땅이라는 책이 있어요. 반역자의 땅. 그게 이제 도시 주민들을 대표적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군 포로 하셨던 분이 쓴 이제 그 이름 같은 책 제목도 아주 특이한데 내 이름은 똥간나 새끼에 따르는 책이 있어요. 예, 국군 포로 허재석 씨가 쓴 책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권고해드리고 싶은 하는 건 이한영 씨가 쓴 이제 그 대동강 노열 패밀리. 그래서 김정일 초조하지요. 이한영 씨가 쓴 책이요. 대동강 노열 패밀리. 그 책 세 권을 권고합니다. 그 세 권을 읽어보면 북한에 대한 고로운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좀 중립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 씨는 도서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탈북자들의 책이 인기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나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강철환 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한국에서 암살된 리한용 씨의 책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 회장은 이번 전시회가 열린 사흘 동안 80여 명의 한인들이 다녀갔다며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인들 가운데 전시된 책에 관심을 보이며 구매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전시회에 소개된 책은 빌려주거나 판매하지 않는다고 조 회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본 복사를 요청한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해주며 이번 전시회에서도 일부 한인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번 도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과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회장은 앞으로 미 의회나 국무부에서 북한 도서전과 사진전을 동시에 열 계획이라며 미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심현지입니다.
네, 심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정착지를 넓혀가던 때 프랑스 역시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돈 버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군요.
프랑스인들은 오늘날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교역 거점을 설치하고 포트 두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754년 버지니아 주지사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서 우선 이들이 스스로 버지니아 땅에서 물러나도록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프랑스를 돕고 있는 인디언들까지 모두 몰아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50명의 영국 병력으로 공격을 감행했고요.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서 치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시작입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4부 프렌치 인디언 전쟁.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전투 대부분은 뉴욕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두 개의 큰 호수, 조지호와 챔플린호 주변에서 치러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전투를 위해 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프랑스는 퀘벡과 몬트리올에 군기지를 지었고요. 영국은 허드슨강을 따라 기지를 마련했는데 이 기지들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됐습니다.
1755년 마지막 몇 달 동안 조지오 부근의 프랑스군이 영국군에 패배했습니다. 이때부터 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는 챔플린호와 그 주변을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프랑스 군기지는 챔블린호 남쪽에 있었습니다. 칼이 요은 요새라고 불리던 이곳은 챔블린호와 조지오 일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세워진 요새였습니다.
큰 나무를 이용해 벽을 만들고 나무 벽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뭐 이 정도면 영국군이 때로 몰려온데도 끄덕도 없겠는걸요. 정말 대단한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영국군의 공격을 견고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몇 미터 사이를 두고 두 개의 대형 목재 벽을 세웠습니다.
아니, 자네 거기서 뭐하나? 여기 와서 빨리 돌 나르지 않고.
근데 돌은 왜 또 나르는 겁니까?
영국 놈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요새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돌담까지 쌓아 올려서 더 든든하게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네.
칼이 온 요새의 프랑스인들은 군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영국군도 조조 남쪽에 프랑스군과 비슷한 윌리엄 헨리 요새를 세웠습니다.
프랑스는 아메리카의 프랑스군을 지휘하기 위해 프랑스 최고의 지휘관인 마키스 드 몽캄 장군을 파견했습니다. 몽캄 장군은 영국의 윌리엄 헨리 요새를 비롯해서 영국의 여러 요새를 공격했고 몽캄 장군의 기세에 눌린 영국군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캄 장군은 영국군에게 항복을 할 경우 최대한 예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 편에서 싸운 인디언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영국군 포로와 정착민들을 살해했습니다.
1758년 한 영국 부대가 몽캄 장군이 이끄는 챔플린호의 칼이 요은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경고했던 카리온 요새는 처음에는 병력 수가 많은 영국군의 공격을 방어해냈지만 제프리 아머스트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프리 아머스 장군은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다음 카리온 요새 이름을 티콘데로가로 바꿨습니다. 이 기지는요,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고요. 이후 미국의 독립 전쟁에서도 중요한 곳이 됐습니다. 영국이 퀘벡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친 다음 1763년 영국과 프랑스는 파리에서 전쟁을 끝내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그동안 프랑스가 영유권을 주장했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미시시피강 서부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과 인디언이 장악하고 있던 텍사스와 뉴멕시코 식민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아메리카 땅이 영국에게 넘어갔습니다.
북아메리카 지역 동쪽 해안에서부터 미시시피강 사이의 넓은 땅 모두가 영국 차지가 됐고요. 13개 식민지와 약 200만 명의 주민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약 6만여 명의 프랑스어 사용 주민들까지 모두 관할하게 됐습니다.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책임은 물론이고 여러 인디언 부족들에게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했는데 영국은 이미 여러 차례 치른 전쟁으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 많은 병력과 장비를 보내느라 막대한 경비를 지출했는데 전쟁 빚의 일부, 특히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진 빚의 일부는 식민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민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결국 전쟁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성장해 가던 18세기 후반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념에 역행하는 처사였습니다.
1763년에 아메리카에 살던 유럽인들은 100여 년 전의 정착민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아메리카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을 영국인이라 생각했고요. 1763년에 이르자 정착민들은 자신들을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미 동북부 쪽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추운 날씨 단단히 준비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3년 12월 17일 오늘,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키티오크 해변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새처럼 날아보고 싶다는 라이트 형제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던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 형제는 날아다니는 갈매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동력 비행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 오늘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25마력의 동력기를 부착한 후 직접 비행을 시도했고 1차 비행에서 12초 동안 40여 미터를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라이트 형제는 두세 번에 걸친 시도 끝에 마지막 비행에서 59초 동안 279미터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라이트 형제의 업적은 이후 프랑스에서 열린 한 에어쇼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1770년 12월 17일 오늘, 운명 교향곡과 엘리제를 위하여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 작곡가 루트비판 베토벤이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악가였던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의 천재적인 음악적 능력을 알아보고 어렸을 적부터 엄격한 음악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후 22살 때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간 베토벤은 프란츠 하이딘과 안토니오 살리에리 등으로부터 음악 교육을 받으며 음악적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베토벤은 유럽의 문화 중심지를 순회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였고 현악 사중주와 교향곡, 비창 등을 포함한 수많은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31살 때부터 귓병을 앓기 시작해 점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면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사에 큰 기여를 한 베토벤. 그는 1827년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